집회나 세미나는 인생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하는데 마지막 시간 와보면 빨리 끝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강의 주제는 성령과 설교자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성령과 설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때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 더 이성적이 되어야 할 부분 분들이 있는데 성령이라는 주제를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도 절제하지 못하는데 더 야생마처럼 달리게 하는데 내가 잘못 역할을 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사실 자는 것도 주님의 일이다. 우리 그 교단을 세운 주남선 목사님은 일찍 요절하면서 그때는 뭐 주로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병상에 쓰러지면서 자는 것도 주님의 일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후배들에게 들려주면 후배들이 안 그래도 많이 자는 놈들이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더 잘라고 달라들면 이게 참 대책이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수총회에 속한 분들을 볼때 정말 제 마음속에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대다수의 총회가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더 이렇게 성령의 자유로움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완전히 그 교조적인 틀에 매여 있는 총회. 사실 저도 다음 주간에 총회입니다마는 원래 안 들어가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작년까지 총회장을 지냈지만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인위적이고 정치적이고 궤변만 늘어놓고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잘 이게 옥석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데 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참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성령 안에서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방종함을 열어놓는 각자가 자기 좋을 대로 하도록 허락하는 분위기로 가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 성령과 설교자 이건 사실 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루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1시 30분입니다. 그래서 12시 30분까지 딱 60분 동안에 제가 한번 마지막 강의를 정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핸드아웃보다 조금 더 내용이 보완돼서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이 설교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다룰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설교문과 전달하는 행위, 그 서먼과 프리칭, 조금 더 구별해서 말하면 서먼과 더 딜리버리 서문 그렇게 해서 설교문을 전달하는 행위로서 설교가 설교 작성하기와 설교 전달하기를 둘로 크게 나누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세 강의는 첫 번째 강의는 제너럴했고 두 번째는 사실 설교문에 관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다음 어떻게 설교문을 작성할 것인지를 했다면 이제는 설교가 준비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전달할 때에 핵심적인 요소가 무언가 하는 거죠. 완벽한 설교문을 가지고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은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과 그다음 그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 행위는 우리가 앉아서 책상 위에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달하는 행위는 강대상에 섰을 때 거기서 사실은 설교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것은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케 하는 일인 이상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절실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연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러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떤 설교자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는 것이 바울의 절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하는 동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자유로이 내맡겨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픈,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지만은 항상 준비된 원고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원고 준비 잘 해야 되고 충분히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하지만은 원고에 매여서 안 됩니다. 원고 없이도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원고를 가지고 그 원고에 매여 있어서는 원고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원고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설교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영감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비는 설교하는 동안 반드시 성령께서 계속적인 영감을 주실 여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달리 표현할 때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책상에서 우리를 감동시킨 성령께서는 강대상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성령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내가 설교한 말 중에 최상의 것은 미리 생각해보지 못한 것. 설교 준비 중에 생각도 못한 것이 실제로 설교하는 가운데 주어졌다고. 원고에 나와있지 않는 것인데 설교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주셨던 그게 그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의 삶을 깊이 탈취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찮아도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본문만 붙들고 설교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역시 맞아. 생각 미리 못했던 그거라야 일을 쳐 이렇게 나올까 싶어가지고 걱정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부터는 연구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는 말, 본문의 근거를 가진 말이라야 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타치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 준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사당동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두 파로 나눈대요. 하나는 뭐 학파고 하나는 영파라고. 그래서 영파는 밤 되면은 저 뒷산에 올라가서 부르셔서 평생 동안 썰먹을 하루 종일 망치는 사람들이 영파라 그러고요. 학파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서관에만 주로 도서관 불 꺼질 때까지 있는. 네, 영파 학파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파는 학파가 돼야 돼. 학파는 영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근거 위에서 해야 되는데 목소리도. 물론 아침에 설교 새벽에 전해주신 말씀대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서 큰 소리 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만큼 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해도 목이 안 갑니다. 그런데 지가 땡감을 치면은 이건 목이 간다니까요. 그러고 나면은 평생 동안 그 목 가지고 우리 써야 되는데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 허스키 보이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성령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또 영적 자유로움의 요소로 인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앉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쩌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 자매들은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이 그 얼굴을 볼 때에 내가 던진 말에 반응을 보이는 그 얼굴의 광채를 볼 때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일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은 마이크를 혼자 들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설교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 아는 어떤 청년은 총각 때 너무 말씀 듣는 자세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자기 사위 삼고 싶어서 안달을 하더라고요. 나는 근데 좋은 신앙이 좋은 청년을 보면 사위를 삼고 싶어 하지 말고 거기에 걸맞는 딸을 키워야 돼. 딸을 영적으로 키워야 되지. 어떤 남자 고생시키려고 저 딸은 세속적인데 영적인 그래서 그러다면 집안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큰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욕심내지 말고 갑자기 가가지고 좋은 청년 보거나 좋은 자매 보거나 이렇게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아들을 급급으로 키워놓으면 이게 자석이 통하듯이 끌리게 돼 있어요. 영적인 아이는 아들은 영적인 자매를 구하게 되었고 영적인 자매는 영적인 형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나 저러나 아이들이 결혼하는 일에 여러분이 달라들지 마세요. 그놈들이 뭐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을 택하든 동남아 아이들을 택하든 아니면 뭐 조금 색깔이 검은 애들을 택하든 상관이 있습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그랬다. 저 여기 전처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다 커서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 결혼하는데 흑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발짝 뜨잖아요. 여기는 거의 뭐 그냥 전자 충격을 가한 것처럼 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이게 죄악이라고 생각하니까 왜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갑자기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밤에는 안 보이잖아. 흑인은 밤에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나갔지만 사실 불 끄고 보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부모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딱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의 배우자를 택하면 썼어요. 여러분 더 이상 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카드를 여러분이 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좋은 결혼에 그렇게 부모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아이들 중학교도 할 때 절대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아들들이 선택이 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축복하면서 맞아주는 거. 원칙 세우기는 어렵지 않더라고. 현실 속에서. 큰 아들이 십수년 전에 아들 하나 이제 딸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바빠가지고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잠깐 비행기 타는 시간 한 30분 전에 만났었는데 이렇게 먼저 와서 기다리겠는데 아이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한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세상에 자매들이 많고 많은데 이런 느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많고 많은데 하필이면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세운 원칙에 따라서 받아주기로 마음 먹었고 그리고 했는데 이제 가끔 이게 며느리 아이가 이렇게 한 번씩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메일 보내기는 쉬워하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 시아버지가 돼서 뭐 어떤 때는 뭐 제 꿈 꾸세요 뭐 이런 문자도 보내는데 꿈이 꺼질 리가 있나 내가 뭐 꿈이 꺼질 리가 있나 근데 우리 첫 손녀가 태어나서 내가 서울에서 집회하는 날 한 번은 숙소로 데리고 왔는데 걔 만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자다가 손녀가 꿈에 나타난 거야. 그건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한가 봐요. 어쨌거나 이번에도 결혼을 지금 열흘 전에 시키고 왔거든요. 안식이 하는데 모두 인사가 바쁘고 바빴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큰아들 장가 보낼 때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지금 시내 나갔다 왔는데 8만 원 주고 커플링 맞췄다고. 그래서 엄마 반응이 왜 8만 원 보내줄까? 그러니까 아니요. 자, 제 돈 거 하겠어요. 그렇게 결혼시키면은요. 부모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 알아서 하는 거고. 뭐 결혼하는 날 청담동에 있는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 찢어 뽑고 가려면은요. 갈라 그래서 제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세속적인 문화에 따라가려 그러면은 나는 그 며느리 선택할 수 없었다. 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런데 내가 그 아이 그대로 받아줬던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뭘 그걸 가지고 꼭 그렇게 어? 그래서 정말 아들들 헐값에 팔고 나니까 얼마나 가뿐한지 모릅니다. 아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그냥 근부적이만 있어도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특별한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때는 하나님이 급하셔서 하시는 일이고 보통 때는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기회가 높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권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의 성령의 권위, 설교의 권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 이전까지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그래서 목수하다가 이제 성사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예수님을 그 사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지금 21절, 22절입니다. 여러분의 교단이 그런 것 같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일들을 하시다가 뒤에 이렇게 부름받는데 그게 신약적인 전통에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부터 고등학교 18살 때 이렇게 신학교 지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그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게 되면은 자기 고생하고 아내 고생시키고 교인들 고생시키고 정말 이게 참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는 것이 신학적인 전통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클라이막스가 21절 22절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이 한 모든 사역의 절정일 뿐 아니라 세례 활동의 절정입니다.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의 세례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부각되어야 할 그분을 부각시키는 순간에 우리는 막대로 빠질 수 있어요. 요한은 누가는 요한의 사역의 모토를 알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신의 생애가 요한의 생애는 사역자를 준비시키는 대비시키는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가끔 가다가 성경에 이렇게 제목을 다는 성경 보면은 여기 예수의 세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뭐 이런 제목들을 붙여놓는데, 제목은 영감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쇄가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이야기는 단 두 줄로서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몇 가지 센텐스가 있는데 처음 두 줄만 배경으로서 백성이 세례를 받았고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세례받은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세례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초점이 놓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세례를 받을 때 받으시고 그 다음 사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누가는 신학자이고 성령을 강조한 사람이고 또 기도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다루지 않는 기도의 장면들을 스냅으로 많이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기록해 다른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는 기도에 관한 교훈들을 누가는 독특하게 많이 리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관한 교훈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일곱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행사를 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사실을 압니까? 저희 교회 옛날에 서울에서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 우리 김장로님께서는 국제가요 콩콜대회를 해도요 노래 안 듣습니다. 그분은 뭐 하는지 압니까? 가요제에 나온 국제가요 가요제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마이크를 들고 있는지를 봐요. 그럼 뭐 하시는 분인지 압니까? 마이크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새 잘 나가는 마이크가 어떤 건지 그것만 늘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넓은 홀을 보면은, 그게 뭐 음식점이든 그게 목욕탕이든 홀만 넓은 거 보면은 개척해야지. 요 개척하면 참 좋겠네. 예, 어쩔 수 없는 제가 개척교회 출신 목사가 돼가지고 공간만 보면은 사람은 각자 자기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누가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봤던 것을 언급을 한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은 열리는 겁니다. 이 하늘은 400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할 그때에 새로운 계시의 역사가 창출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본문도 기도할 때 밝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설교를 해놓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설교를 한 목사가 보던 기도 마감을 기도로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준비할 때에 깨닫지 못했던 이 진리가 밝아질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기도하면서 계속 또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안타깝잖아요. 진작 기도했더라면 이 진리를 설교 시간에 선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봐도 이렇게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형체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의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해했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이라고, 이 사건을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다음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다른 제사장은 뿌렸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에게만 기름을 숯불에 채워가지고 부었어요. 붓는 것과 뿌리는 것은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상징이냐 하면은 능력의 기름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상징한 것입니다. 신약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삼직을 다 수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사역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께서 형체로 총체적으로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할 양 없이 양을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 통체적으로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 주심은 하늘의 음성과 동반되어 있었네요. 하늘의 음성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센텐스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센텐스는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와 나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맞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언제 그걸 아셨죠? 적어도 12살 때는 아셨습니다. 너 뭐 했냐? 그동안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내가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내 아버지라는,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My Father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모두 다 12살 때는 예수께서 자의식,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의식이 분명했고 적어도 12살 때부터는 알고 계시다는 그 자의식 때문에 지금 요단강에 나온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이 사명, 이걸 완수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는 사실에 이중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알고 알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때는 정말 가슴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잔재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뭐냐면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조금 더 풀이해서 번역하면 네가 하게 되는 그 일을 내가 기뻐하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 10명, 아들 10명이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10명 다 사랑스러운 자녀들 맞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 얼짱, 키짱, 몸짱 이런 게 아닙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들은 딱 하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딛는 이 걸음이야말로 천지를 짓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해 뜰 때에서 해질 때까지 수없는 날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다렸던 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없음을 보시던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심정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주께서 서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서의 사역을 이제 출발점을 갖습니다. 위임식이죠. 그래서 그 다음 요단강에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돌아왔지요? 4장 1절에 보니까 3장 끝나고 4장 1절에 보니까 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서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뒤에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첫 사역할 때 권능을 가지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그래서 초창기 설교를 보면은 그 복음서 기자들이 다 코멘트할 때 그 설교가 보통 설교와 다르더라 그랬잖아요.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왜? 결과는 성령 충만에 성화하신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 주심을 받고 가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의 권능이 따랐고 사람들이 입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했는데 하숙도를 보냈는데 저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여기 나왔으면 잡으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안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돌 들어가 직길 처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도록 기다리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으셨더라고. 난 늘 감사해요. 피곤하면 눈은 감을 수 있지만 귀가 안 감기더라고. 귀가 안 감기잖아요. 안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앉아있으면 듣게 돼 있다니까. 일단 졸 때까지는 들린다니까. 잡으러 온 사람이라도 들어보니까 말이 맞잖아요. 말이 맞으면 귀가 솔깃해지고 들으면서 저렇게 옳은 말을 하는 분을 잡아가면은 내가 천벌 받지. 내가 아무리 하속 노릇하지만은 난 뭐 못 잡아가. 그래서 돌려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너 왜 그냥 왔어?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없던데요. 그러니까 이 배우지 못한 것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런데 또 이 사람 살아가는 구조가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대지상에 높은 사람들은 저가 이게 칼 빼고 설치는 않더라고요. 포승질을 가지고 수각 가지고 잡으러 오진 않더라고. 하속도를 시키는데 이 하속도리 가가지고 민소는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욕만 대배기로 퍼붓더라고요. 다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폐말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화나면 하는 짓은 꼭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인치심은 기도하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사도들의 설교 능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뒤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1절 4절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0절은 약속에 대한 회상이고요. 12절부터 26절은 약속을 고대하는 부분이고요. 2장 1절부터 4절은 약속에 성취된 장면입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는 약속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약속에 대한 오프를 하는 것은 37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첫 문단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은 말라와 하라고 구성되면 되는데 아들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 와서 큰 손자들 보러 할매들 와가지고 다른 영어는 못하지만은 Don't do that. Don't do that.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할매 몇 명이 아주 Don't do that이 된 할매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하지 마라는 쪽이 강해요. 그런데 하지 마라. 하라. 떠나지 말아라. 기다리라. 이게 균형 있는 명령형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니까 7절, 8절. 제 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보다는 적극적인 성취에 관심을 쏟아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받아서 증인되기를 엄숙히 맹하십니다. 그 다음 12절에서 26절은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에 뭘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성령께서 자중을 전체 다 당신의 손 안에 넣으셔서 마음이 하나 되는 기도를. 물론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는 합심해서 기도는 합심하려고 노력하는 기도고 그거 말고 정말 성령께서 딱 하나가 오늘 우리 기도 모임이 하나 되게 했구나. 그게 이제 여기서 하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 직전에 흔히 체험하는 성령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배되는 기도라고 칼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피우는 것으로 같은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중생과 성화는 다릅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몇 가지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절 4절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오순절 첫 오순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잇따라 일어나는 체험을 묘사하는데도 꼭 같은 단어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되는 데 비해서 그 결과는 물론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나지만은 일단 한번 성령 체리가 된 사람이 다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세례는 말 절대 안 세례는 이니셜 스테이지를 말할 때 말하고 결과는 항상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 14절에 36절 쭉 보시면은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고 있죠. 어젯밤에 우리가 잠깐 살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3대지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요. 사람들이 모두 빈정댔거든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방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됨이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다 놀라 당하여 어찌된 일이냐고 판단 보류를 하는 그룹들이 메이저리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꼭 좋은 잔치에 제불을 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 세술에 취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설교를 베드로가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말 언급했듯이 술 취했다는 사람들을 받아치기 위해서는 술 취했어요? 몇 시인데? 지금 몇 시인데? 저도 60분 살았지만 한 번도 아침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이 되는 사람이 술 취해서 얼굴이 붉게 돼가지고 소란스럽게 하는 거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는 8년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한 번도 길거리에서 오바이트 하는 거본 적이 없어요. 술은 아침 9시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침 9시인데 이러니까 북 말은 꺼내놓고 그 다음에 당황하고 있을 때딱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겠다. 요엘레안을 착 펼칩니다. 요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말세가 되면은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군사용어, 우리가 아는 군사용어로 말하면 말세는 전군간부화 시대입니다. 전군간부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에는 대빵들만 위에 대빵들만 이새 어른들 내 어른들에게만 주시던 시대인데 신약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계급장단 군사들에게는 다 그냥 장교가 돼서 전군 간부화를 시키는 게 그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시대 성령 그게 우리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평신도는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회를 해도 아유 뭐 이번 집회 신천지만은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았겠지 우리 장로님 은혜 받았겠지 그렇게 그거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시대가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 2장 37절 39절 보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지금 얼마 전에 받았던 이 성령을 너희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유효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부 좀 하이퍼 칼빈스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때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우리는 그 사건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지 그걸 사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세컨드 블레싱으로서 성령 충만을 갈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자기들의 신학일 뿐이지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이 축복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맨대 사람이라고 파이스트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저가 파웨스트에 사는지는 모르고 항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보고 파이스트에 산다 그러더라고. 어쨌거나 파이스트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 혜택이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먼대 사람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은 오순절에 있던 120명 성도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완성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오순절날 유효했던 것처럼 계속 유효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물론 선교자들은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이름값 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에 나타난 능력으로서의 바울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전 2장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가지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그냥 급히 읽었지만은 살펴보면은 꼼꼼히 살펴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 2절인데요. 거기는 설교의 내용에 대한 바울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설교의 전달에 대한 바울의 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에 대한 바울의 결단은 무엇으로 아니하고 무엇으로 아니하고 무엇으로 네가티브 포지티브 네가티브 포지티브 그 로이드 존스가 괜히 부정 먼저 긍정 다음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바울을 통해서 이게 배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않기로 말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럼 뭘로 하나님의 증거만 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아무것도 설교하지 아니하고 컨텐츠에서 다른 아무것도 건강이고 행복이고 뭐 치유고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주석들을 보면은 이런 주석들이 나와요. 바울이 가서 이렇게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는 앞에 고린도 이전에 어디 갔습니까? 아덴 갔습니다. 아덴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설교할 것만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두려워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무엇보다도 먼저 본문이 먼저입니다. 본문이 먼저인데 우리말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 영어 성경 중에서 그래도 제일 그 헬라 구조를 그나마 잘 알 수 있는 것은 NSB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을 보면은 카이하고 카고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카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And 영어로 말하는 and 뭡니까? 그게 품사가 접속사잖아. 접속사는 기능이 앞에 것과 관련시키잖아요. 거기 나오는 카이를 엔드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거기 나오는 엔드를 본다고 하면은 앞에 부분을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장 5안부에 그러기에 내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말가지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증거만 전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는 나는 전하기로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울의 여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죽서가지고 아덴에서 죽서서 고린도에 와서는 심기일전해서 이제는 전략 변경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출발할 때 그것만 전하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특정 청중에 따라서 조금 여기저기 랜딩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것이 그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 설교의 방법에 대한 바울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설교가 뭘 하지 않았는지 지혜에 군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네가티브죠. 그 다음 포지티브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도록 사람의 지혜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에 능력에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에 진리의 입각에서 3절에 역시 똑같은 단어 카이아고 카고가 나오는 것은 앞에 설교 내용에 부합한 3, 4, 5절의 그 설교의 방법에 관해서 바울이 엄숙하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에 일치하는 설교 방법을 채택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에 관한 그의 이해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중대함에 대한 인식이 그로하여금 두려워 떨게 했던 것입니다. 찰 사지의 주석에 의하면은 맡은 사역이 너무 큰 반면에 자신의 무능함을 의식한 데서 나온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찰사지가 바로 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사람들을 이끌 때 이끄는 노력할 때 바울은 자신의 변론이나 설득 기술에 의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있는 나타남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설교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설교가 설교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만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설교자는 전적으로 성령께 의존해야 돼요. 우리 장 목사님처럼 잘난 것이 많은 사람은 이게 꼭 쉽지 않으면 배우는 것이 그렇죠? 동생보다 키 말고는 다 잘났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께 의존해야 되는데 또 설교자 치고 그거 안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하지. 다 그래야 된다고 믿지. 그러나 그냥 하나의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하고 진짜로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인식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때에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리를 하면은 성령에 의한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와도 같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상한 새 교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자들의 삶에 구별되는 경험으로서 성령 세례를 말한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 믿을 때에 when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에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after 너희가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고 있고 그것은 언제까지 그 전통이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던 그 팀들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 신앙고백 18장에 의하면은 보면은 제2의 경험으로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자꾸 이상한 교리다 뭐 순복음이다 이렇게 하면은 무식을 폭로하는 거죠. 이건 우리 전통이고 우리가 청교도 신학에 집착하는 한 우리가 믿었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놨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킹제임스 버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 번역팀들 중에서는 그 팀들이 제일 신뢰가 있었다니까요. 요새도 NIV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팀으로 번역했죠. 그러나 요새 사람들은요 조금만 알아도 바쁘다니까요. 제가 한번 보세요. 목사님만 해도 많은 사람이까지 오잖아요. NIV 번역하는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다니다가 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번역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사람들은 어디 갈라고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런던에 사는 사람들이 저 스코틀랜드까지 올라가는 에딘버리까지 올라가서 고생하는 이런 생고생은 안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깊이 있는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헬라를 저그 말처럼 능숙한 사람들, 라틴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한자 배울 때 그들은 3살 때 천자문 뗄 때 그들은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학 실력에 있어서 NIV 팀들하고는 형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영성에 있어서 형격하게 NIV를 번역한 사람들,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헬라 그 단어는 웬으로 때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후에라고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번역자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가까운가.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후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런 신학의 전통은 우리 웨슬리 신앙 고백에서 18장 3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신약 성경에는 없냐 이럽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있지만 서신서에 많은 서신서에 왜 그렇게 하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사도들은 우리에게 안 줬냐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역사적인 문맥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언제 쓰여졌는가? 그거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 스판 속에 일어났잖아요. 서신 중에서 뒤에 쓰여진 게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는 소위 말하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때 히브리스 2장 1절 2절 3절 4절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너희가 말할 때 그걸 말마다 증참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원 제너레이션이 가고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시작할 그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 시대와는 다른 엄청난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폭발이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그 뒤에 2000년 역사를 보면 100년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여기서 뽀로록 일어나고 저 옐로스톤 파크에서 한 번씩 분출하듯이 한 번씩 일어났고 진짜 대폭발은 사도행전 2장 그때 있었는데 그 폭발의 기간은 엄청났고 그 기간 내에 모든 서신서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서신서에 받는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에게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할 필요는 전혀 없었던 거야. 그들은 분별하라. 그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할 이유가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런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를 비교해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이제 처음에는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 같은 이제 교리서를 쓸 때의 그 분위기하고 그다음 또 몇 년 뒤에 분위기하고 이제 한 30년 텀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은요 전에는 크리스천 하면은 그 계획 운동이 일어났을 때 루터나 칼빈 역사를 그때는 크리스찬은 다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믿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보니까 한 몇십 년 지나간 데 보니까 그렇게 정의하면 앉아있는 사람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크리스천으로 정의하면 나머지 90명이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확신을 구별해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제2의 축복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돼.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언제 이 글들이 쓰여지고 교리서가 작성되는 데 따라서 그 역사적인 흐름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는 설교를 위한 특별한 능력의 수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설교자에게 내려오는 성령이십니다. 그것은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설교자에게 인간의 노력을 능가한 위치로 설교자를 향상시켜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설교자가 사용되는 것이며 그는 성령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증거를 살펴볼 때에 설교를 참 설교로 만들고 설교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의 경우에도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들의 경우에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아나니아가 세례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칼빈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칼빈을 떠봤다는 것을 교조적으로 떠봤습니다. 칼빈이 말하면 그걸 믿고 칼빈이 말 안 했으면 그거는 우리가 부인하는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 시대의 아들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칼빈은 그 시대의 아들이고 칼빈의 타겟은 로마교로부터 싸우는 것이 이게 지금 언제 그가 은사까지 다룰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케냐에 있는 신학자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흑인 신학자인데 아주 제대로 된 인식을 했더라고요. 종교개혁운동은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활성과 신약의 행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했지만은 한정적인 의미에서 신학적 회복을 했다. 사람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성경의 영광과 중상과 성화에 관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말했지만은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에 관해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이 비일상적이고 독특한 사건이라는 인식과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창조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인식은 계획자들이 불충분했다는 거죠. 그것은 종교개혁은 중세 교회의 구조적인 경직으로부터 충분히 자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계획자들은 성령의 은사적 선물 카리스마타에 대해서 적절한 이해를 못했다고 보았고 대표적인 경우가 칼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비는 뭐라 그러죠? 기적적인 능력과 놀라운 사역은 멈추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만 지속된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복음의 새로운 전파와 하나님의 새 왕국은 전에 듣지 못한 일상적인 기적으로 밝히 나타나고 확장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이 처음 나타나서 난 크리스천 월드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부각되어야 되지만은 자기들의 그 유럽적인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70년 교회를 가지고 70년 교회를 개척하는 이 현장들은 전체 다 복음이 어두운 세상과 부딪혀야 되는 능력 대결을 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 관련해서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는 것은 구호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단에 청소년들이 우리는 세상에 빛, 소원과 빛이 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웨슬리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교리 표준으로 한다 해서 나 물어봤어. 너 웨슬리 신앙고백서 한번 봤니? 하니까 본 적이 없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표준으로 삼아서 살아요? 그건 구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경적으로만 설교해야 된다 말하지만은 성경을 몇 번 읽어봤는데 열 번 읽어봤습니까? 스무 번 읽어봤습니까? 지금도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안 읽으면서 성경적으로 설교해야 된다. 구호는 되지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성경만으로 성경 전부로 솔라 스크립트라 토타 스크립트라는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롬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설교하는 방법 관련해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83년 5월부터 친구 한 사람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9월 달에 한 가정이 더 조인했어요.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이 나와 부르겠는데 같이 한번 예배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배를 우리가 출석하는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바베큐하고 들어오니까 냄새 옷에 냄새는 찔어 있는데 시간 다 됐어요. 샤워하고 옷 갈고 갈 상황이 도무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우리끼리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끼리 예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의돼서 이제 내 사람이 내 가정이니까 하긴 했는데 두 사람이 딱 나오고 뭐라 목사님이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룹 소그룹에서는 네 사람의 그룹에서 두 사람이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내가 해야지 뭐 도리가 안 넘습니까? 그래서 하려고 딱 생각을 하니까 내가 유학 간다고 공부하기 바빠가 이거 설교만 하나 작성해 놓은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울고 싶더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5월부터 12월까지 기도했는데 실상은 딱 장이 주어졌는데 뭘 해야 될지 준비된 원고가 없잖아요. 내가 집에서 길 건너 서재로 성경책 가지러 가니까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날 딱 쳐다보더라고요. 눈빛으로 말하는데 그러대요. 당신 어쩔 거야. 아, 우리 아내들은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지금 자기 남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다 알고 근심어린 눈빛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답했죠. 며칠 전에 묵상한 본문 가지고 이야기하겠다고. 그때 누가복음 19장 가지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강도의 구리를 만들 때 그거를 제가 혼자 큐티하면서 생각해 본 본문이 있었거든요. 가지고 와서 찬송 한두 곡 부르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정말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설교, 설교를 어디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전개해서 어떻게 결론 내야 될지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그냥 정말 참담한 기분으로 하나님 기회가 주어진다 내가 준비된 설교가 없습니다. 그럼 조용조용 설교 전했어요. 전하고 늘 새벽 기도했던 밤으로 누군가 말씀을 전하면 이제 기도를 리스폰스를 하는데 내 옆에 황창기 청장님께서 기도하는데 보는데 저는요 어른이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팍 보면서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채우려고 했던 성전을 강도의 구릴로 삼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 못지않게 통해 자복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딱 생각 사람이 참 간사해요. 스치가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섭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끼쳤으면 나한테 기쁨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래. 어? 난 전혀 몰랐거든. 두 사람이 하고 세 번째 사람 가니까 그분은 그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전혀 다른 데는 쏘나비가 쏟아졌는데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논밭같이 너무 그 설교 들었으나 듣기 전이나 똑같은 늘 잘 패턴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하고 기도가 마쳤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고신대학교 전 총장과 현 총장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날 그 지금 현 총장인 그 김성수 총장이 제가 나이 같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목사고 장인도 목사고 나이도 같고 자기는 교수고 이러니까 동급생이 목사를 절대 존경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평소에는 그 말이 그렇게 논리적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지. 그래서 내 말을 반박하기를 좋아해 절대 아는데 어젯밤에는 한마디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시면 그냥 우리의 수준, 평소 우리 수준을 훨 뛰어넘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갖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이 직분에 부름받았사오니 말씀을 사랑하는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목회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평소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삶이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